제 189회 구조론 1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코로나 19 쓴 것 때문에 참는다 참아. 이 사실은 비상사태를 진작에 선언해야 되는데 왜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이 교회를 폐쇄하지 못하고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 끝나고 보자. 싹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거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이런 데 병력을 배치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명씩 나오면 학교가 개학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전 국민 책임이야. 어떻게든 개학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적어도 4월 안에 이걸 정리해야 된다. 4월 안에 이 확진자 하루 한 명, 한두 명까지 줄여야 돼요. 5월에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기강이 해이한 거예요. 간첩 들어온 거야. 그 간첩이야.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지만 지금 이미 선을 넘은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생기는.
선거 끝나면 보자는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수천 명 생기잖아요.
네.
하루에 뭐 천 명 넘게 생기고 그런 나라는 어쩌라고요? 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불길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교회 병력을 동원해서 막으면 인기가 좋지 않을까요?
선거 때문에 이 선거 앞두고 폭동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선거 불복할 필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오늘 뭐 하루에 확진자 266명이 나왔다는데 일본은 거의 막을 수 있을 뻔했는데 벚꽃 축제 때문에 완전히 말아버렸어요.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는데 일본도 나름대로 이 아베가 열심히 막으려고 그랬어요. 학교 휴교도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막는데 성공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아직 막아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베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베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통행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엄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베가 진짜로 손 놓고 뭐 검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긴장이 풀어져서 벚꽃 축제하다가 통제 가능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음 곡기는 열린당이냐 시민당이냐. 역시 혹시 시민당 지지자 있습니까?
시민당 지지자는 안 돼요.
아니 그 열린당 찍을 거냐 시민당 찍을 거냐 그죠.
아, 지금 저희 열린당 찍어야 될 것 같이 다 써놓고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지지자 두 개 다 하지만 그래도 뭐 찍으려면
꼭 뭐 열린당을 찍으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관전자 입장에서 흥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워야 여당 안에 야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야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당이 존재 자체 까먹어버린 거야. 우리 안에서 야당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금태섭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쵸? 아니 금태섭은 그건 너무 악질이었고.
그건 진짜 야당이야. 걔는 진짜 야당이고 내부의 야적이고.
그 저 이명박 때 박근혜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속았잖아. 결국에 결국 속아가지고.
제가 이제 열린당이 분발해야 된다 뭐 칼럼도 썼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봉주나 손혜원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조국은 뭐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어버벙한 조어벙이에요. 조어벙. 뭔가 사람이 좀 맹한 거야.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부인이나 이런 데 좀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노무현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노른다고. 채널A 하는 거 보라고. 그 사람 생사람 죽이려는 거야. 유시민 저 새끼 죽여야 된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막 다들 나를 사랑해 그러고 막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조국 같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를 좋아해 아, 난 너무 잘났어 막 이런 자뻑이야. 안철수도 그런 것 같아. 안철수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극히 그 인물이면 자뻑 빠져도 뭐. 아니 근데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들은 좀 그런
정봉주도 그렇고 손혜원도 그렇고 너무 이 긴장 풀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막 시장통에 나온 아줌마처럼 막 즐거워 신났어. 정치라는 것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아, 나 정치 때려 치우면 되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한 발 가는 거야. 모든 사람 죽이려고 다 칼을 겨누고 있는데 막 룰루랄라 목표를 구하자 막 이렇게 강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을 좋은 데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정봉주나 손혜원의 조국의 공통점은 그냥 즐거운 사람들이다. 김어준은 즐거운 척 하지만 사실 긴장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김어준을 노리고 있다고. 유시민은 지금은 긴장했겠지만 과거에 좀 긴장 풀린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애 장난이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상 못했다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개새끼야. 그걸 왜 예상 못해. 지금 시장통에 놀러 나온 꼬맹이도 아니고 서울랜드에 놀러 온 어린애도 아니고 살인 현장에 왔는데 어디서 이 살인자가 뛰어들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이 철딱선이들이 긴장 풀린 애들이 꼭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치를 발전시켜요. 근데 이런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얌전하게 눈치 보고 안 움직여. 복지부동이야. 민주당 공무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 얘들은 알고 있는 거야. 철삭대에다가는 간다. 정봉주 저럴 줄 알았다. 감히 삼성을 건드려? 미친 새끼네. 저러다 한 발 가는 거야. 역시 가네. 손석희 지금 막 정신없구나. 김정수 교수하고 친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네. 저러다 한 발 가는데 가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딱 엎드려 있는 거야. 걔들은 국회를 몇 번 해먹을지 모르지만 일을 안 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그렇죠. 마이크 대고 말하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열린 우리당 사실 저희가 손혜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장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긴장 안 한다는 말은 사실 자기가 정치인이 됐다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정치인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덜 된 네, 거죠.
그런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렇게
평민적인 국민 눈높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동네 아줌마 같잖아요. 그렇죠. 손혜원 보면은
보통 사람의 눈높이를 갖고 있고 정치인의 특유의 그 지저분함이라든가 뻔뻔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정치인으로 덜 먹은 거죠. 그래서 야비한 정치인보다 이런 보통 사람이 더 정감이 간다, 친화력이다 이런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배신자가 배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떠니까 안철수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안철수 따라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라갈 만하니까 따라간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99%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호남 지역이 어떤 국회의원이다. 그럼 지역구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박근혜 때는 자한당 국회의원들도 막 지지자들이 박근혜 탄핵해 하니까 탄핵해 버린 거야. 내가 볼 때 탄핵할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탄핵 안 할 사람인데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워낙 탄핵 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정도로 주변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극복을 못하고 거의 휩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99% 배신한다고 그러는데 배신 안 한 한 명은 뭐냐면 이미 배신 당한 사람이야. 정봉주 입장에서 아, 나 이미 배신 당했어. 삼성하고 싸운 게 누군데 나 혼자 싸운다. 내가 공을 제일 싸운다. 아, 나 배신 당했어 이러고 있다고. 이미 배신당했기 때문에 노무현은 배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가는 거지 뭐 정의값이라든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은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적과 아군의 그 접점, 그 접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접점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그래서 접점을 유지하려면 평평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그래서 열린 민주당과 열린 코로나 대응.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도 각광류처럼 외골기를 가지고 1선에서만 맞고 2선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그 보수 정당의 특징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문제 생기면 조지자. 초전박솔로 다 죽이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의죠.
왜곡격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성벽 쌓는 것 같은 느낌. 네? 성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싸울 때는 적군을 아군 진영으로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역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휘전선만 때려맞고 그 뒤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거지. 그런 일본인들의 심리가 전형적인 진격의 거인하냐. 삼중 성벽을 만들어놓고 성벽만 믿고 있는 거야. 그 성벽 너머에서는 아무도 안 해. 그냥 노는 거죠. 그 일본인들은 원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 적군이 들어오면 바다에서 막아야 된다. 적군이 상륙하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진격의 거인 한 명이 이제 적군이 성벽 안 넘어오면 이미 끝났다. 다 포기. 더 이상 안 싸우고 그냥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골격은 이 척추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척추는 계속 뼈를 이게 부쉈다가 새로 만들어요. 지금도 뼈가 자라고 있어. 계속 파골세포가 뼈를 부수고 조골세포가 뼈를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뼈가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근데 왜골격이 있으면 이제 가끔 한 번씩 뼈를 갈아주고 뼈를 갈아주고 한 보름 동안 못 움직여요. 뼈가 단단해지지 않아. 굉장히 물러.
물렁물렁하지.
그래서 이 외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깊숙이 저걸 끌어들여서 내부에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좀 싸워봤잖아요. 그럼 만약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게 자한당 주장인데 그러면 싸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이라도 뚫렸을 때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국경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 제발 큰일 났어요. 국경을 틀어 우한에서 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한이 최초 발생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작년 여름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작년 한 7, 8월에 이탈리아 같은 데서 생겨서 풍토병으로 지역에 있다가 그게 이제 우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도시에서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 시골에서 생기는 거지. 병은 시골에서 생기는 거예요. 시골에서 생겨서 대도시로 비행기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 7, 8월에 이탈리아나 어느 외국의 어느 지역이 생겼는데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지지 않고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7, 8월에는 별로 감염이 안 돼요. 전파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한 10명 죽고 젊은이는 멀쩡하고 그러면 아 이게 병이 아니구나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도시에서 지금에 왔어 하는 얘기지만 우한에서 이걸 밝혀낸 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을 괜히 지어가지고.
아 전에는 그거 천상감 먹는다고 막 우리 사실 비난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그거 밝히지 않은 거야. 천상감 때문일 수도 있고 박쥐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1월에 갑자기 생긴다는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7, 8월에 생겼다가 겨울이 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전염이 된 거지. 원래 콜레라라는 병이 없었어요. 지구에 콜레라라는 게 없었다고. 근데 영국인들이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죽더라고. 그 겐지스강 풍토병인 거야. 그래서 이 병이 뭐지 하고 전 지구에 다 퍼뜨린 거야. 이 병이 뭐지 하고 막 한번 걸려보자 하고 영국인들이 전 지구에 콜레라를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풍토병이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확산된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전 국민이 긴장을 해야 되고 전 국민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에 협력하지 않는 일부 그 타락한 교회, 사이비 교회 철퇴를 내려야 돼요. 지금 선거 때문에 못 그러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서 교회 전부 이 예배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애들 공부는 해야지. 이건 제가 최근에 여기서 주워들은 얘기인데 이 유럽에서 30년 전쟁 독일하고 그 네덜란드하고 그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계 각국이 스파이를 보내서 그걸 참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절들이 그 전쟁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어떤 전술을 쓰는지 보자. 아 이번에는 칼이 먹히는구나. 아 지금 대포가 먹혀. 아 지금 총으로 쏴야 돼. 맞아 이런 전술이 최고야 하고 특히 스페인 내전 때 이 러시아하고 독일이 전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이 러시아와 독일의 간접 전쟁이었어. 그래서 각자 이 거기에 맞는 교류를 만든 거죠. 근데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지 않은 영국 프랑스들은 손 놓고 있었다가 2차 대전에 한 방에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이 강해진 게 아니고 스페인에서 다 알아봤어. 그리고 러시아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딱 세웠는데 러시아는 군부를 숙청하느라고 유능한 귀족 장교들을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당한 거죠. 근데 주코프가 나중에 그 전술을 완성해서 독일을 이긴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가까이서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은 굉장히 멍청하다. 그냥 멍청한 게 멍청한 거예요. 멍청 꼬박이 100번이야. 그런 멍청한 게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나타난 건데 하여튼 양쪽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서 미쳐. 아, 1917 영화 봐도 막 답답해서 미쳐.
참호전
그 참호 이렇게 도랑에 쪼록 들어가 있으면 새로 방향으로 쏘면 다 죽어요. 얼마나 간단해.
아, 그게 그래서 참호가 사실 지그재그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참호를 나중에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일직선을 팠다가 이제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있어서 참호로 지그재그
그렇게 해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격 갈 때 그냥 막 돌격하면 안 되고 이쪽이 돌격하면 이쪽이 엄호 사격을 하고 이쪽이 돌격하면 이쪽이 엄호 사격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영리하게 하면 참호 무너뜨리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가능해. 그냥 애들한테 야 너 참호전 해봐라. 그냥 장난 막대기나 이 돌멩이 가지고 참호전 하라고 놓고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새로운 전술을 사흘 안에 만들어내. 애들이 영리하잖아. 딱 보고 아 저 녀석들이 저쪽으로 나오면 우리 이쪽으로 가야지. 초등학생도 그걸 알아내는 거야. 근데 왜 1차 세계전 때 그 인간이 다 그렇게 멍청했을까? 그 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족들은 평민을 안 믿어요. 일단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하자 하는 순간 귀족의 군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민들이 귀족도 우리하고 똑같네. 눈치채버린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고지식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무조건 가라문카.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라문카. 이게 귀족이에요. 그리고 귀족은 그걸 실천해서 보여줘. 자기들 직접 모범적으로 앞에 나가서 빙신짓을 하는 거예요. 아, 덩신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와 역시 귀족은 용감해. 와 역시 귀족은 대단해. 나도 귀족이 될 거야. 나도 귀족처럼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서 다 죽는 거죠. 내가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때 멍청한 이유는 귀족주의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롬멜은 촌놈이었기 때문에 롬멜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왜 이렇게 덩신같이 전쟁을 하지? 우리 촌놈들은 꾀를 쓰잖아. 우린 촌놈이니까 꾀를 써야지. 이렇게 멍청하게 가란다고 가고 죽으란다 죽고 참호 안에 처박혀 이게 무슨 바보짓이냐. 그래서 롬멜이 1차 대전 때부터 이미 잘했어요. 그러니까 촌놈은 잘한다고. 몽골들이 싸움 잘하는 이유가 몽골군은 다 촌놈이야. 그 귀족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촌놈은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데 귀족은 지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대우가 깨져. 머리를 쓰자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말하는 순간 모든 대우가 다 깨져서 돌파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직하게 방진을 치고 사각형으로 그냥 저박저박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멍청하게 죽는 거지. 그래서 그 이미 이런 이 귀족 전쟁을 하면 다 박살난다는 게 이 미국 남북 전쟁 때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남북 전쟁 남군은 굉장히 게릴라전 비슷하게 온갖 작전을 났었어. 북군은 고지식하게 교범들 하다가 다 깨졌지. 이 남군의 리 장군이 잘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 막 밤사이 기동하고 막 우회 기동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하는 거야. 그럼 북군은 그냥 일단 쪽수가 많아. 그래서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고 하면 다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 러일 전쟁 때 그 리슌 전투에 일본군이 3개월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으로 같은 숫자의 병력을 계속 올려보내는 거예요. 고지로. 다 죽었어. 그래서 화딱 지나서 대장을 바꿨더니 다시 시간 안에 결판났어. 그 얼마나 간단해. 그냥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다른 숫자의 병력을 올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적을 속여야지. 근데 동양의 전쟁은 모든 교범이 적을 속여라. 첫 페이지부터 적을 속여라.
손자병법인데
서양의 교범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국 신사고 귀족이다. 신사가 어떻게 속을 수 있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막 크리스마스 날 적군과 같이 포도주 나눠 먹고 막 그러니까, 놀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참호전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서로 네. 노래 부르고
신사 서로 신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신사야. 그러고 그러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인간의 멍청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에 유럽이 잘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촌놈 정신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우리는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덩신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 빠른 의사결정보다 전체의 보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삽질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동료님, 네. 그럼 뭐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럼 실제로 1차 대전 때는 2차 대전이 이제 사실상 그 참호전을 끝장낸 게 탱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탱크 그래서 사실 참호전을 하게 된 계기도 당시에 이제 첫 이제 기관총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보급되기 시작한 거와 관련이 있는데. 아마 제가 당시에 살았다면은 총알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칼로 죽는데 이건 와서 죽이는데 저건 뭐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대전의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인하고 뒤에서 받쳐주고 유인하고 받쳐주고 하면 돼요. 망치와 모루 전술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탱크가 굳이 탱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제 생각에는 탱크가 물리적으로 그 어떤 그 1차 대전 그 참호전을 종결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탱크가 약간 그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던 게 아닐까.
어떤 탱크라기보다는 2차 대전은 이제 장교들의 전쟁이 돼요. 그 뭐냐 장군들의 전쟁이 아니고 장교들이 뭐냐 탱크나 비행기 이런 걸 지휘하는 게 장교라는 거죠. 대위 정도 달아야 이제 탱크 하나를 지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들이 전쟁의 주력으로 나서면서 이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야. 1차 대전은 장군들의 전쟁이야. 장군들 10만 받고 20만 뭐 이런 식으로. 장교는 뭐냐면 아무도 안 해. 장교는 그냥 병사 명단 적고 사망자 훈장 주고 누가 죽으면 이제 후송시키고 그게 장교 역할이야. 이런 관리. 장교가 작전을 지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렇게 된 게 귀족들의 전쟁을 한다, 왕이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의 전쟁 자체가 이 적의 영토를 점령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 적의 요충지를 점령한 다음에 방어진을 치고 적군을 유인해서 수십만을 몰살시키자 뭐 이런 희한한 나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식이하의 행동인데 문제는 그걸 영국군이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독일이 이번에 엄청 참신한 바보 짓을 생각해내서 그 우리는 바보 꼬바 바보 받고 바보 더 우리는 바보 두 배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적을 유인해서 깊숙이 유인해서 쪽에서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일제히 습격해서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겠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왜 했는지 그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애초에 그 전략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인데. 영국군은 그걸 보고 야 이거 좋은 거야 우리도 이걸 따라해야지 하고 막 바보 받고 바보 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내가 볼 때 그런 바보 짓은 100% 장군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쟁은 이 전쟁은 장군의 결단력 리더십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아, 영국군이 하는 작전이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영국군처럼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발을 빼게 돼요. 그게 페팅 장군인데 그 뭐냐면 프랑스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참호에 안 들어가겠다고 막 월급 올려줘 그러고 집에 갈래 그러고 이제 장교를 다 쏴버리고 다 집에 가려는 거예요. 이제 병사가 모집이 안 돼. 그렇게 그런 바보 전쟁을 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바보 전쟁 뻔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 전쟁했더니 우리 프랑스 사람이잖아. 프랑스인은 영국 신사하고 틀리다고. 독일은 독일 병정이니까 무조건 참호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영국군도 영국 신사니까 참호에 들어가면 우리는 프랑스 하면 이 로맨스 하냐. 연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참호 속에서 연애를 하라고.
연애가 고생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듣는 그 얍삽한 전쟁을 하자고 페팅이 얍삽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페팅이 원수가 된 거고 비시 정부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이기는 거야. 근데 왜 머리를 썼냐. 병사한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죽어가니까 내가 왜 죽어. 프랑스 놈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긴 거야. 방당한 일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고. 인간들은 그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버리면 어처구니가 막 어처구니 백단이에요. 한없이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되면 자한당이 다시 개혁되지 않을까,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북한 때문에. 지금 민주세력이 70년 동안 북한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손해를 봤는데 이제는 미통당 자한당 세력이 앞으로 한 70년간 북한에 발목 잡혀서 이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이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하는 순간 김정은 개새끼 해봐, 이렇게 사상검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검증에서 탈락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한당 안에서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부조사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하냐고. 그 양반들 말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방향을 못 봤고요.
동료님, 그러면은 네. 사실 뭐 동료님도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미통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통당도 그렇죠. 결국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존재라고 봤을 때 네. 지금 북한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에 봤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싸우는 역할은 미통당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되면 되는 거죠. 계속 목표를 던져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자한당은 북한을 이기자는 목표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할배들한테는. 와, 북한을 이겼어, 신나. 우리가 북한을 이기다니 하고 좌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북한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목표라고. 이미 봤어. 지금 뭐 18개 정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화를 대기표 받아놓고 지금 차례대로 전화한다고 들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목표를 주면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네, 다음 곡지는 답이 없는 노인들. 노인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없냐 이렇게 누가 물어서 없어요. 굳이 말하면 그 김정은을 때려 죽이면 돼. 김정은을 때려 죽이면 노인들이 다 박수치고 난리나. 근데 김정은을 어떻게 때려 죽이냐고. 노인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있고 계획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잘해서 막 다른 나라로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그 관심 없어. 그 자기 꿈이 아니야. 그래서 막 젊은이만 좋아 죽지. 그 우리나라가 잘 되고 막 하는 게 발전하는 게 노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노인 중에 좀 독특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50대까지 노인이 아닌 걸로 50대 이하로 노인 금지. 좀 65살까지 잘라야 돼. 65살 밑으로는 노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젊은이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지하철 경로속도 80살 기준으로 해버리고 노인들에게 당신 노인이 아니다,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정년 그 나이를 좀 높여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당신은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지. 노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한 이미 이제 답은 없는 거예요. 노인들의 목적은 그 같은 노인 패거리 안에서 권력을 잡는 건데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노인들 안에서 어떻게 막 주름잡고 목적 높이고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낫다. 6.25 때 만들어진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음 곡지는 TV에 나오는 의사 김현철이라는 분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무한도전에 나오고 막 유아인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잘렸다는데 이런 사건이 옛날에부터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뭐 이상한 의사 한 명이 뭐 정부에 비판했다고 욕먹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다 방송국 책임이에요. 방송국이 그런 걸 부추기는 것 같아요. 교수들은 검증이 되는데 왜냐하면 논문이 있으니까 논문을 못 쓰면 교수들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다 잘났어. 그래서 자아도취, 권력중독, 이게 빠졌어요. 폭주를 하는 게 TV 한번 나오면 사방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쭐해서 헛바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도 별수 없다 이런 얘기고 N번방 사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거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아 이거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베충들이 이제 한 방을 맞아야 된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범죄자들의 심리는 집단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것을 집단에 견고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맞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민주주의는 여론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론이 민주주의한테 걸리면 아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한 표현을 이제 제가 쓸 수가 없고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멋대는 거야.
옷된다고 네. 좀 순화해서.
그야말로 옷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데 파파라치를 양성하면 돼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먼저 자수하기 경쟁을 붙여서 맨 마지막에 자수한 놈이 독박서기. 아,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죠. 비슷한 얘기.
하여튼 제가 볼 때 26만 명의 해설이 있는데 26만 명까지는 아니고 숫자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떨리우서들은 뭐 이 방이 N번방이 뭔지도 모르고 기웃거리다가 실명 공개되는 될 판인데 저 실명 공개가 대단한 처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실명 공개 안 돼도 동네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쁜 녀석 따라갔다가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부지기수로 나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보면 그 거리에 뭐 새끼줄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것 하나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왔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 뒤에 따라오고 있고 막 다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지. 다 친구들 꼬드김에 뭐 야 종고했다 해서 먹고 하고 따라갔더니 막 범죄 현장이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다 친구 게임에 넘어간 거라고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실명 공개 가지고 막 황교안이 변명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황교안의 그런 말 자체가 2차 가해죠. 그걸 황교안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네. 그 2차 가해.
실제로 호기심 때문에 실수로 범죄 저지른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도소에 한 5만 명이 범죄자가 있다면 그중에 한 3만 명은 호기심 때문에 범죄 저지른 거야. 그 다 자기 책임이지 어쩔 거야. 호기심이라고 용서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실명 공개는 별로 대단한 처벌도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 걸린 사람은 민주주의한테 한 방 가중 처벌로 본보기로 호되게 한번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혹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다음 곡지는 손석희 뭔가 구린 듯. 아, 이 양반도 좀 뭔가 문제 있는데 저는 손석희를 굳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린 거는 맞는데 이 정도로 3박자 연타 들어오면 대부분 넘어가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은 똑같은 정보가 세 군데서 다른 형태로 들어오면 넘어가요. 근데 사기꾼들이 연출을 해서 혼자서 1인 3역을 하면 속이면 거의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발 일단 이제 우리가 모르는 여자 문제 있어.
뭔가 있어.
그 있어. 있을 수 있지. 원래 대한민국 남자, 전 세계 남자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미투 전국인데다가 삼성이 붙었다고 조주빈이 공갈치는 데다가 그런 상황에서는 손석희도 재발이 저릴 만한 게 이 양반이 굉장히 정교하게 막 신상 정보도 빼내고 뭐 텔레그램도 조작하고 뭐 여러 가지 조작된 정보를 경찰도 속을 만큼 디자인을 잘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이 정도면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조주빈이 넘겨짚기 수법을 쓴 거고 그리고 이렇게 몰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손석희가 약하게 무너진 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삼성이 뭐 정면으로 손석희를 공격했다고는 저는 안 보는데 홍석현이라고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홍석현 이 양반도 헛바람이 들어서 걸핏하면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고 벌써부터 슬슬 움직이는 거예요. 뭐 손석희 뭐 있다는데 저 뭐 있냐 알아봐라. 내가 볼 때 삼성이라기보다는 홍석현이 아닐까. 이 양반의 대권 욕심이 작용한 게 아닐까. 홍석현이 뭔가 뭐 꼭 해코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내가 손석희라도 저 홍영감이 또 날 건들 때가 됐는데 하고 제풀에 쫄아서 실수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손석희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석희 같은 만약에 손석희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면은 사실 내가 손석희라고 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까는 수밖에 없죠. 이 살 길을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 되면 손석희 정도 되면 세력이 있어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시키지 직접 안 나서는데 김웅을 손석희에 직접 만나서 막 술집에서 막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데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게 약간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
그거는 손석희가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좀 떴다 싶으면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서 자기 대신 사람을 내세우지. 좀 저쪽에서 흥신소에서 왔다. 그럼 우리도 흥신소에 애를 부르는 거야. 너 흥신소? 나도 흥신소.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이렇게 붙여야지. 자기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석희가 순진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프로라면 직접 그 김웅을 만나면 안 돼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살살 구슬려서 손석희 근처도 못 오게 해야지. 막 방송국에서 만나주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윤장에 또 거기 속아는 거하고 막 황당한 일이죠.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그 어제 MBC가 예. 그 기레기하고
아, 그렇죠.
검사 고 얘기 또 그거 지금 제일 큰 사건인데 채널에 이게 그 이동재인가 하는 기레기하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노베드님 좀 얘기 좀 해요.
아니 뭐 저도 황당하다, 괘씸하다, 네. 어? 막 그냥 분노가 치밀한다 뭐 이 정도지 뭐.
여기서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진중권의 멘트가 너무 웃겨. 뭐 프레임 운운하는 거야. 그럼 조국은 프레임이 아니냐고. 진짜 황당한 게 아 프레임 들어갔다는 거야. 진짜 치사한 얘기죠. 어. 조국도 당연히 프레임이고 이것도 당연히 프레임 맞아요. 근데 프레임 맞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선거 앞두고 항상 폭로전이 나왔어요. 그럼 MBC도 선거 앞두고 날 잡아서 터뜨린 거야. 그럼 채널A도 선거 앞두고 날 잡아서 한 거야. 옛날에는 그 민간인 사찰 폭로하고 막 근데 별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됐어. 근데 이런 선거 앞두고 폭로전에서 도움된 적이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이 사건이 우리 쪽에 이번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 우리가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폭로전을 하려다가 실패한 폭로전이야. 그 원래는 채널 A가 오늘 좀 터뜨려야 되는 거야. 유시민하고. 그래서 하여튼 선거 앞두고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에 조국 사건에서 유시민 사건으로 물타기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지지자들이 마음 놓고 이제 이 검찰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이 맞는데 미통당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야. 문재인이 윤석열 임명했다고. 그러면 이 지금 검찰이 이 따위로 하게 돼 있냐고 문재인을 까야지. 근데 윤석열을 옹호하느라고 문재인을 못 까잖아. 굉장히 황당한 일이야. 윤석열을 누가 임명했냐고 문재인이 임명한 거야. 문재인이 잘못한 거라고. 문재인을 막 비판하고 윤석열을 당장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오히려 막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는 건 저쪽은 내가 봤을 때 스탠스가 엄청 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열린민주당한테는 대형 호재죠.
그리고 이게 그 말하자면 그 중간층들한테는요. 조국에 대해서 조국 그 싸움에서 좀 관망하는 입장들의 사람들로 봤을 때 조국은 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이번에 유시민 같은 경우는 아 누가 봐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완전히 얽어내려는 거가 되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중도파들은 원래 이제 싸움은 붙여라. 타는 불에는 기름을 끼얹어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싸움꾼이 많아.
열린민주당 특히.
그렇죠.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한바탕 싸울 것 같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제대로 붙은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검찰 개혁만 하고 끝날 건데 이제서는 검찰 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처단할 상황이라고. 개혁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로 끝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종편까지 같이 가는 거라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채널 A 박살내고 이 언론 개혁까지 이거는 언론하고 검찰이 결탁한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사운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오는 거 좋아하는 중도파들이 다 이제 투표장으로 달려가서 사운판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